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수많은 전쟁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이에 연합군 측에서는 전쟁 고아들을 적당한 장소에 모아놓고 풍족하게 음식을 먹이면서 아이들을 극진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음식과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던 아이들에게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장교들은 몇몇 심리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뢰를 받은 심리학자들은 고민과 연구 끝에 마침내 한 가지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아이들의 손에 빵 한 조각씩을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아이들은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일 우리가 잠에서 일어났을 때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날 밤에도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해 마음속 깊이 고민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밤을 보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헤롯이 그를 끌어내어 처형할 때가 다가왔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양쪽의 두 병사 틈에 쇠사슬로 묶여 있으면서도 아기처럼 잘 잤다. 문에는 경비병들이 감시하고 있었다. 헤롯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한 천사가 베드로 곁에 나타나고 감옥에 빛이 가득했다. 천사가 베드로를 흔들어 깨웠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베드로는 제가 읽은 본문에서 마치 아기처럼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잠이 얼마나 깊었던지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의 상황이 베드로가 아기처럼 잘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잠을 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부드러운 침대 위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편하지 않은데 두 명의 군사 틈에서 묶여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문에는 경비병들이 옥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단단히 지켰냐면 그날 밤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16명의 군사들을 동원할 정도로 단단히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린아기를 재워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잠을 재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연출되어야 할까요? 아기가 잠을 자기 위해 편안한 상황이 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대로 편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아니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되어서 고민하고 괴로워야 할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아기와 같이 잠을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기와 같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 중에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베드로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전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아멘. 헤롯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죽이는 상황을 유대인들이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뻐했던 것에 헤롯은 멈추지 않고 베드로를 잡아서 칼로 죽이려는 계획이 헤롯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의도를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아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기처럼 잠을 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헤롯의 의도를 알면서도 베드로는 아기와 같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 즉 자신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이와 같은 자기가 내일 죽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편안한 상황 가운데에 아기와 같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본문 이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신뢰했던 제자였을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무슨 상황인 것입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에 피곤하셔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을 다급히 깨우고 위급한 상황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였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옆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했을 때에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식이 완전히 변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을 누구께 맡겼던 것일까요?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주께서 하신 말씀,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편안한 잠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아기와 같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기와 같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후 300년까지 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건물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가정에서 매일 모이고 기도하고 돕고 나누고 찬양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제를 넓히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나눈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헤롯에 의해서 공동체에 있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한 공동체에 있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베드로도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를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날 교회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아니, 그 소식은 공동체의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날 밤에 교회에 모여서 아주 뜨겁게 중보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옥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무사히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어디로 그 발걸음을 향했을까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의 멤버 가운데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날 밤 그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이 시간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겨버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예수님께. 어떻게요? 완전히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날 그 이후에 그 10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날 그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같이 살았고 기적을 보았고 자기도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순간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벗어날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세 번이나 뭐에 휩싸였을까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휩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보인 행동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말씀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냥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삶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작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도무지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삶과 판단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요? 완전히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의 염려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아기처럼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잠이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민 가운데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도 이곳에 나와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고민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잠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중보기도에 대한 확신을 있을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확신이 있을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새도록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만날 것을 그리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상황을 보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구출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 사도행전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녀인 로데는 문 밖으로 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잘 아는 사람 같기에 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 쪽으로 다가가 그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알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문을 열어야 하는 자신의 일을 잊은 채 다시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기도가, 그들의 공동체가 기도가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라면 먼저 놀라는 것보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가 베드로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녀뿐만 아니라 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대는 크지 않았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본문 이후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절과 1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와 그녀의 말을 모두 무시해버렸다. 그들은 네가 미쳤다고 말했다. 로데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베드로의 천사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동안에 베드로는 계속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녀 로데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공동체 사람들을 베드로의 나오는 것을,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간구했던 사람들이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 소식을 전한 하녀 로데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표현까지 했습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베드로가 살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녀 로데가 계속해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정말 들었다고 했더니 그것은 죽은 베드로가 죽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와 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제야 그들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 문을 열고 베드로를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 중 하나는 얼마 전 야고보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죽겠구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살아올 가망성은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던 그들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어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일까요? 헤롯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왔다라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들의 기도가 의심을 품은 자가 그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간구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회자로 저자로 이 시대의 예언자라는 평을 받았던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약간의 용기와 열심만 있으면 외관상 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하반기를 출발하는 여정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학기를 걸어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학기의 여정 가운데에 그 다음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학기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한 이 학기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드립니다. 아멘.